여러분, 영화 보실 때 이런 장면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에 오프닝 시퀀스가 막 우주 한가운데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그 거대하고 장엄한 광광렌즈로 웅장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 행성들 막 궤도 돌고 스케일 엄청난 그런 장면들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런 압도적인 스케일로 가다가 바로 다음 장면에서 카메라가 갑자기 줌인을 확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흙바닥에 엎드려서 진흙을 만지는 누군가의 거칠고 막 때묻은 손끝을 비추는 아주 세밀한 마이크로 렌즈로 전환이 됩니다.
아, 그 완전히 극과 극의 시점 전환이네요.
네, 우주의 스케일에서 갑자기 흙내음이 나는 일상의 스케일로 확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극적인 렌즈의 전환이라는 기법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텍스트가 케네스 매튜스 박사의 창세기 강의, 그중에서도 에덴 동산 이야기 강의록이죠?
맞습니다. 사실 창세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고대 종교의 창조신화 정도 아니야 하고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매튜스 박사의 분석을 따라가 보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네,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서 카메라 렌즈가 어떻게 그리고 왜 의도적으로 바뀌는지 그 패턴을 발견하는 과정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옛날 텍스트 분석이 아니라 정보 과잉 시대를 사는 우리한테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놀랍고 날카로운 통찰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기록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또 그걸 통합해내는 과정 자체가 비판적 사고로 훈련하는 데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렌즈의 비밀부터 한번 뜯어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드론샷입니다. 네, 아주 거시적인 우주적 시점이죠.
읽어보면 문체가 굉장히 건조하고 수학적이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고 대칭적이고 전개속도도 우주가 생겨나는 걸 단 몇 줄로 요약할 만큼 엄청 빠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신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1장에서는 신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거든요.
엘로힘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 인격적이거나 친밀한 이름이라기보다는 전능하고 위엄 있는 그 초월적 신성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엘로힘이 사용하는 아주 특수한 히브리어 동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바라입니다.
바라. 일반적인 그냥 만들다 이런 뜻의 동사랑은 다른 건가 보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바라는 오직 신만이 주어로 등장할 때 쓰이는 일종의 전문 용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자를 만들거나 그릇을 빚을 때는 절대 안 쓴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절대 쓰지 않죠.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오직 권위 있는 말씀 하나로 우주를 순식간에 창조해내는 피조물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초월적인 창조주의 모습을 극대화하는 단어입니다.
와, 그러니까 1장의 카메라는 그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의 모습을 되게 멀리서 경외감을 가지고 쫙 찍고 있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페이지를 딱 한 장 넘겨서 2장으로 가면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우주 스케일은 온데간데 없고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좁고 지역적인 공간으로 렌즈가 훅 줌인되잖아요.
맞아요. 전개 속도도 엄청 느려지고 대화체 위주로 바뀌죠.
게다가 창조 방식도 달라져요. 말씀으로 짠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신이 직접 흙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기 시작하잖아요.
매튜스 박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의인화된 묘사라고 짚어냅니다. 진흙을 반죽하고 코에 숨을 불어넣고 1장의 차갑고 초월적인 엘로힘이랑은 완전 거리가 멀어 보이죠.
진짜 신이 흙을 만진다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호칭이 하나 추가됩니다. 2장부터는 야훼 엘로힘이라고 부르거든요. 야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약을 맺고 인간이랑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아주 친밀한 신의 이름입니다.
잠깐만요.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으실 것 같아요. 아니, 1장의 전능한 엘로힘이랑 2장의 진흙 만지는 따뜻한 야훼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 혹시 서로 다른 신화 두 개를 그냥 대충 기어 붙인 거 아니야? 이렇게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표면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보이니까요.
이게 정말 서로 모순 없이 보완이 되는 건가요?
네. 텍스트의 출중 형태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편집의 실패가 아니라 엄청나게 고도화된 문학적, 신학적 장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만약에 1장만 있었다면 사람들은 신을 그냥 멀리 있는 무서운 독재자나 우주적 원리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반대로 이장만 있었다면 그냥 동네 산신령이나 친근한 할아버지 정도로 취급했겠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양극단으로 빠졌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배치한 겁니다. 우주를 창조한 그 전능한 초월자 엘로힘이 놀랍게도 너희와 눈을 맞추고 진흙을 만지는 그 헌신적인 야훼다. 이 입체적인 메시지를 완성한 거죠.
와, 그러니까 광광렌즈랑 마이크로렌즈를 번갈아 보여주면서 대상의 스케일이랑 디테일한 친밀함을 동시에 느끼게 만드는 거네요. 진짜 영화 기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카메라가 에덴 동산으로 완전히 줌인했으니까 그 렌즈가 비추는 첫 번째 대상, 진흙으로 빚어진 첫 번째 인간을 좀 자세히 파헤쳐보죠.
여기서 고대 히브리어에 아주 흥미로운 언어 유희가 등장합니다. 신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할 때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담이고요. 그 원재료인 땅이나 흙을 뜻하는 단어가 아다마입니다.
아담이랑 아다마, 발음이 거의 비슷하네요. 영어로 치면 earth, 그러니까 지구에서 나온 earthling, 지구인 같은 뉘앙스인가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게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선언이거든요.
어떤 선언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땅에 속해 있고 흙저렁 부서지기 쉬운 아주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그 이름 자체에 새겨넣은 겁니다. 스스로 신격화하거나 교만해지는 걸 막아주는 첫 번째 브레이크인 셈이죠.
내가 흙에서 왔다는 그 근원적인 감각이요. 근데 그저 진흙 덩어리에 불과했던 존재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결정적 순간이 있잖아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이 구절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사실 이 구절 때문에 현대인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육체는 그냥 껍데기고 그 안에 들어온 비물질적인 영혼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기계 속에 들어간 유령처럼요.
맞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오해하시죠.
그런데 매튜스 박사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영혼이랑 육체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심각한 오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전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진 그 이분법은 성경의 세계관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주의에서 온 겁니다.
플라톤이요. 영혼은 순수하고 육체는 감옥이다. 그거요.
그렇죠. 하지만 창세기에서 생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의 진짜 의미를 보면 그림이 완전 다릅니다. 네페시는 비물질적인 영혼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럼 네페시가 정확히 뭔가요?
흙으로 빚어진 물질적인 몸? 거기에 신의 숨결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전임적인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를 뜻합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된 부품이 아니라 숨을 쉬고 움직이는 그 전체가 바로 네페시인 거죠.
와.
심지어 구약성경 다른 곳을 보면 죽은 시체를 가리켜서 죽은 네페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죽은 영혼이 아니라 시체가 네페시라고요? 진짜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흔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알고 있는 구절들도 사실 내 몸 빠져나온 유령을 부르는 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나의 온 존재야, 살아 숨쉬는 나 자신아, 이렇게 스스로를 호칭하는 거에 가깝죠.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죠?
만약 육체가 열등한 껍데기라면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플라톤의 후예들처럼 육체의 욕구를 막 혐오하고 억누르는 금욕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어차피 껍데기니까 마음대로 써버리자 하는 쾌락주의로 가겠죠.
극단적이네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 시대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한쪽에서는 막 자기 몸을 기계처럼 통제하고 해킹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온갖 자극적인 쾌락으로 몸을 막 소모해버리잖아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렌즈로 보면 육체는 열등한 감옥이 아니라 신이 흙으로 빚은 선한 축복이자 우리 본질 그 자체라는 거죠. 몸을 입고 살아가는 물리적 삶에 엄청난 존엄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육체는 축복이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된 첫 번째 인간을 두고 창세기 2장이 되게 낯선 선언을 하나 던지잖아요. 1장에서는 신이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감탄했는데 2장에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완벽해 보이던 창조에 처음으로 결핍이 등장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여자 창조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저는 여기서 남자를 깊은 잠에 빠뜨리는 그 묘사가 진짜 흥미로웠어요.
수면 상태로 만드는 부분이요?
네. 여자가 창조되는 과정을 아예 못 보게 하잖아요. 타인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그 신비로움을 보존해주는 그런 장치 같더라고요.
아주 좋은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수술 과정 역시 번역 때문에 오해가 많은 부분이에요. 보통 신이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알고 계시죠?
네, 갈빗뼈 하나 쏙 뺀 거 아니요?
메티오스 박사는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첼라의 본래 의미를 짚어주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건축물의 측면이나 옆면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성전 구조 설명할 때 주로 나오죠.
갈빗대가 아니라 옆면이요. 그럼 뼈 하나를 뺀 게 아니라 건물의 한쪽 벽면 전체를 가져왔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훌륭한 건축가가 건물을 짓듯이 남자의 한 측면을 취해서 여자를 건축하신 거죠. 이 건축학적 운유는 여자가 남자의 부속품이 아니라 빈 측면을 완벽히 채워주는 동등한 파트너라는 걸 보여줍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등장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뉘앙스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돕는 배필하면 약간 보조자나 주연 옆에서 커피 타주는 비서 느낌을 상상하기 쉽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이걸 남성 우월주의 근거로 막 쓰기도 했고요.
네, 그건 원어의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한 겁니다. 히브리어 에제르 케네고도라는 표현은 오히려 반대 뉘앙스에 가까워요. 구약에서 에제르, 즉 돕는 자라는 단어가 주로 누구한테 쓰이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누구한테 쓰이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는 전능한 신을 묘사할 때 쓰는 군사용어입니다.
헐, 대박! 보조자가 아니라 구원자요?
네, 부족한 걸 살짝 돕는 게 아니라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으니까 개입하는 강력한 도움인 거죠. 거기에 케네고도, 즉 상응한다는 단어가 붙은 겁니다.
아, 차원이 다른 신이 아니라 나와 눈높이가 정확히 일치하는 동등한 존엄을 가진 파트너다, 이런 뜻이군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한 것도 그 상음성 때문이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또 기막힌 언어 유의가 나오죠. 남자가 자기를 이슈라고 부르고 여자를 이슈아라고 부릅니다.
오, 아담과 아담아처럼 또 발음이 연결되네요. 영어 맨이랑 우먼처럼요.
네, 이 소리의 유사성이 두 존재가 분리될 수 없는 강력한 연합 속에 있다는 걸 청각적으로 딱 쐐기를 박아주는 겁니다. 인간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동등한 타인과 평화로운 커뮤니티를 이룰 때 완성되는 사회적 존재라는 거죠.
야, 완벽하네요. 자, 이 완벽한 파트너가 살아갈 무대, 에덴 동산으로 가보죠. 텍스트가 거대한 지구에서 특정한 땅으로, 그리고 에덴으로, 또 동산으로 엄청 정밀하게 줌인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지리 묘사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이상하셨죠?
네 개의 강이 흐른다고 나오는데 티그리스랑 유프라테스는 지금도 중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역사적 장소구나 싶은데 나머지 피시온이랑 구시온은 지금 위치를 전혀 모르지 않나요? 신화적 공간인지 진짜 역사인지 헷갈립니다.
그게 학자들도 엄청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메지스 박사는 이게 지리 교과서가 아니라 문학적 장치일 거라고 봅니다. 실존하는 강을 언급해서 판타지가 아니라 역사적 현실성을 부여하고
네네.
동시에 위치를 모르는 두 강을 배치해서 인류가 상실해버린 완벽한 낙원에 대한 신비로움, 그리움을 증폭시키는 거죠. 신화적 상상력과 현실이 절묘하게 결합된 겁니다.
아, 기가 막힌 세팅이네요.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진짜 중요한 두 나무가 서 있잖아요. 생명나무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우리는 맨날 선악과만 기억하는데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명나무는 흙에서 온 인간이 필멸의 존재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줘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의 생명원리에 의존해야만 하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한계가 뚜렷하다는 거군요.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고대 근동 신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지혜의 추구, 도덕적 자율성을 상징합니다. 생명에 대한 갈망과 지혜에 대한 갈구, 이 두 개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죠.
욕망하니까 생각나는데 기독교나 성경이 욕망을 되게 나쁘게 본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금지된 나무가 있으니까요. 근데 텍스트를 보면 과일도 마음껏 먹으라 그러고 일할 권리도 주고 이씨와 이씨아의 성적 욕망도 다 긍정하잖아요. 욕망 자체는 선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집안의 난로가 딱 떠올랐어요. 불꽃, 즉 욕망은 사실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얼어 죽으니까.
그렇죠. 생존의 원동력이죠.
근데 불꽃이 난로라는 그 안전한 통제선 안에 있을 때는 집을 따뜻하게 하지만 통제선을 넘어서 카펫에 옮겨 붙으면 집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완전히 재앙이죠.
와, 이 텍스트의 핵심을 완벽하게 꿰뚫는 비유네요.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왜 두 나무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통제선, 즉 한계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한계요? 우리가 무한히 채울 수 없다는 거군요.
네. 식욕이나 성욕이 무한정 채워줄 수 없잖아요. 신의 뜻이라는 더 큰 선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정하려고 할 때 욕망은 파괴적인 강박이 됩니다.
아, 맹목적인 파괴로 이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욕망을 억압하라는 게 아니라 욕망이 널 통제하게 두지 말고 나를 신뢰함으로 그 욕망을 올바르게 통제하라는 본질적인 왜를 설명해주는 표지판인 겁니다.
야, 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그냥 동화가 아니라 진짜 촘촘한 철학적 탐구였네요. 근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당연히 헷갈리실 텐데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이소부와 같은 신화로 읽은 건가요? 아니면 진짜 역사적 사실로 믿은 건가요?
학계에서도 수백 년 동안 싸운 문제죠. 오늘은 어느 한 입장을 옹무가기보다 매튜스 박사가 왜 이걸 역사로 보는지 텍스트 내부의 근거를 볼 텐데요. 그 핵심 장치가 톨레도시입니다.
톨레도시요? 족보라는 뜻인가요?
네. 누구누구의 계보오라 이렇게 번역되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역사와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족장사가 이 톨레도시라는 동일한 접착제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후반부에 나오는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은 고대인들도 명백한 실제 역사로 여겼을 텐데 그 형식을 아담한테도 똑같이 썼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5장이랑 11장을 보면 아담에서 노아,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고대 저자가 독자들한테 아담을 신화 속 정령으로 읽지 마라. 우리 역사의 실제 출발점이다. 이 신호를 강렬하게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역사로 읽기를 원했다는 건데 솔직히 현대인 입장에선 진흙으로 사람 만들고 뱀이 말하는 걸 과학적인 팩트로 받아들이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인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역사하면 팩트체크 끝난 기사나 실험 보고서를 떠올리잖아요.
네, 정확히 하니까요.
하지만 고대 역사 서술은 그런 기술적 나열이 아니라 특정 의미를 전달하는 묘사에 가깝습니다. 신이 진흙을 빚고 갈빗대를 떼어냈다는 건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창조주와 인간, 인간과 인간의 본질적인 관계를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은유와 상징을 써서 역사적 실제 위에 그려낸 겁니다. 정모의 다각적 이해가 필요한 거죠.
아, 현대 과학의 메스로 난도질할 게 아니라 고대 저자가 전하려던 진실에 렌즈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군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 짧게 요약해 볼까요? 우리는 렌즈를 좁혀가면서 우주적 창조자 엘로힘이 진흙 묻은 손으로 우리를 빚으신 친밀한 야훼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흙, 아담아에서 온 아담으로서 유한한 존재이지만 신의 숨결인 네페시가 깃든 온전하고 존엄한 생명체라는 것도 확인했죠. 또 혼자서는 불완전하기에 이씨와 이샤처럼 서로를 채워주는 조화로운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 욕망의 통제선, 두 나무 이야기가 머리를 탕 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 끝나고 곰곰이 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좋네요.
과거 에덴 동산에는 지혜를 약속하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어 신처럼 지혜로워질 거라는 유혹이었죠. 그렇다면 정보가 빛의 속도로 쏟아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통찰을 줄 거라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정보 강박과 피로감으로 이끄는 현대판 선악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글쎄요, 뭘까요?
스마트폰의 무한한 PD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유한한 몸을 갈아넣어서라도 끝없는 성취를 이루겠다는 우리 내면의 성취욕일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선악과 앞에서 욕망을 통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어삼켜지고 있습니까? 다음 시간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